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끝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우리가 아는 지명으로는 아테네에서 바울이 한 설교입니다. 아레오바고라는 데는 아레오바는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언덕 위에 있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하죠. 공회당 같은 데입니다. 그때는 아마 이제 노천이었겠지만 우리 개념에는 그런 무슨 재판을 하거나 무슨 결정을 위한 회의를 하는 장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토론도 하고 정보를 나누고 그랬던 자리이죠. 이 설교는 이렇게 두 개의 그 단어로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 16절에 보듯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시작한 설교고 32절에 보듯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도 하고 다시 듣겠다고도 한 그러니까 설교의 핵심은 부활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를 이렇게 변증하고 모르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키는 장면이 아니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지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감정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에 대하여 가장 분명한 핵심을 지적하는 설교입니다. 그가 격분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된 행동이다라는 정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 삶을 두려워하는 어쩔 줄 모르는 불안과 걱정과 무지의 처참함 속에 있는 것을 보고 같은 인간으로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같은 인간으로서의 감정입니다. 무슨 두려움이냐? 그들이 많은 신을 세우고 섬기고 무슨 신까지 있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까지 있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많은 신을 두어도 삶이 불안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 세상이란 인생이란 행운과 불운의 무슨 이해할 수 없는 혼합입니다. 잘된 것도 같고 억울한 것도 같고 잘된 게 잘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손해가 아닌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허망한 것입니다. 잘돼도 허망하고 잘못되면 더 허망한 것이 인생이죠. 두렵지요. 체념을 하게 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는 날까지가 문제죠. 그러니 각종 신을 섬겨야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이라는 거 정하는 거 아시죠? 이사를 가도 혼인을 해도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해도 모든 것이 무섭습니다. 모든 것이 무섭습니다. 그 두려워하고 사는 그 인생과 인간들에 대하여 그 가슴 깊은 그 인간의 고급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급함을 아는 자로서의 어떤 동정입니다. 그 경멸하는 것 아니고 대적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일 삶이라는 것이 허망한 것이며 미래가 없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삶에 무슨 덕목이 필요하겠습니까? 허망한 것이라면 무슨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때문에 정직하며 뭐 때문에 성실하며 뭐 때문에 참겠습니까? 인생이 다만 허망한 것이라면 말이죠. 우리 동양사상은 대표적으로 이게 윤회지요. 인생은 공전하는 겁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근데 기껏 보상이 잘하면 내세에 좋게 태어난다는 거죠. 좋은 조건으로 잘못 살면 무슨 짐승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만들어낸 가장 큰 이유는 인생 자체의 연속성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든 감수해야 됐던 우리 옛 선조들이 이렇게라도 한 인생을 참고 살도록 만든 것이죠. 자폭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 윤회설이죠.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면 탁 달라집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한 직선적인 지향점이 있다라고 복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으며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닌 우리를 만든 신의 의지와 목적에 의한 결국이 있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실까요?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역사는 우연에 의해서 조작되는 것이 아니고 인격자인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되며 진행되며 완성된다고 얘기합니다. 인격이 없는, 의지가 없는, 지식과 도덕이 없는 하나의 법칙에 조종당하고 있지 않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법칙들,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것도 법칙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법칙이 하나님이라는 인격자의 공의로우심과 성실하심의 표현이다. 그리고 그런 법칙으로 우리를 요구하시는 분은 그 법칙을 전부로 쓰시는 분이 아니라 그 법칙을 만드신 정의로우신 만큼 은혜와 용서가 있는 자비로운 분이다. 그리고 그가 가진 뜻을 이루기 위하여 법칙을 제시하여 우리가 순종하나 안 하는가를 보는 정도를 넘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인생과 세계와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다.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할 설교 다 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집에 갑시다. 그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냐는, 그러면 오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우연 속에 있으면 내일을 살려면 오늘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확보해야 됩니다. 그죠? 오늘이 내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내일에 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쉽지 않죠? 마태복음 6장. 여러분 잘 외우시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앞에 쭉 무슨 얘기가 나왔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위하여 걱정하지 마라. 생존을 위하여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오늘 걱정하는 건 뭐죠? 내일도 살아있기 위하여 확보하는 겁니다. 뭘 확보하죠? 식량을 확보하고 지위를 확보하고 관계를 확보하는 거죠. 내일이 오늘에 달려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너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어떤 결과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까 그 선의 연장선에서 오늘을 살아라 그러는 겁니다. 내일, 너희 내일, 너희 내일의 끝이 종말이죠. 종말은 뭐죠?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뜻을 완성하시는 날 아닙니까? 죄가 권세를 잡은 체제를 드디어 완전히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지고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모든 것이 되는 세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왜 미루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서 기를 이유와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끝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 끝을 아는 자의 연속성 속에서 오늘은 내일에 의해서 결정되죠. 내일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늘을 살면 우리는 세상의 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뭐죠? 돈으로 되는 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으로 되는 것, 내일을 확보하는 보하기 위하여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무기. 우리는 누구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14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을까요?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 주 예수 안에서 구체적으로 증명한, 약속을 시행한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 그겁니다. 우리의 불안, 우리의 공포는 어디에 있죠? 역사 내내 증명하는 것, 인간은 인간의 필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겁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만족할 도덕적 혹은 가치와 보람과 능력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부족하다. 이게 우리의 두려움이죠. 권력을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상을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역사의 증언입니다. 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자기가 무섭죠. 자기가 무섭죠. 책임을 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비판할 때는 말은 하겠는데 짐을 지면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의 증언입니다. 무섭죠. 신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자기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다못해 점이라도 쳐야죠. 화투패라도 띄워봐야죠. 매일매일 신문에 오늘의 운세라도 봐야죠. 오늘은 먼 곳에서 돕는 자가 나타나리라. 먼 데가 어딜까. 그래서 전철을 타고 춘천을 갔다. 뭐 불안하죠. 스스로의 한계를 다 아니까요. 스스로의 한계를 다 아니까. 여기에서 벗어난 자들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 증명된 것. 죽음을 부활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능력, 성실, 우리를 향한 그의 진정성을 이렇게 묻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야말로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골로새서에서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럽니다. 탐심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한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지금 아덴에서 하는 바울의 분노가 그거죠. 너희의 욕심을 채우고 너희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것 외에 이 신들은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너희가 오죽하면 알지 못하는 신을 만들었겠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만이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진정한 평화와 안심을 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는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신실하심의 살아있는 증거다. 이게 아덴의 설교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아시고 이 차이, 내일을 확보하기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과 내일과 내일과의 끝을 아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 부활을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우리가 다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며 약속이며 그리고 능력일 것입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왜 그 과정을 거칠까요? 그냥 가면 안 될까요? 그냥 살아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비치고 싹 허공에 들려 올려져 그렇게 하면 멋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묻히고 섭섭하고 슬프고 사별하는 아픔을 겪고 썩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최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어떤 정성, 어떤 헌신, 어떤 믿음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우린 생명을 만들어내는 존재는 아닙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어떤 상상, 어떤 기대, 어떤 욕심의 끝보다 더한 것이라는 분명한 차이, 불연속을 보이는 거죠. 그걸 내다보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집니다. 그럼 세상의 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자의 인생을 보십시오.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어떻게 다 믿음을 가지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죠. 보통 하는 것은 이제 형통하면 잊어먹고, 이제 급해지면 할 수 있는 거 다 하다가 준비가 안 된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들고 오는 겁니다. 늘 그러죠. 그게 저는 이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58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그거예요. 안심, 간절함, 초조함, 걱정. 이게 아마 전부일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신앙이 아니듯이 우린 완전히 세상 사람은 아니죠. 괜찮다 그러시는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너 울어라. 너 후회해라. 너 왔다 갔다 해라. 너 스스로에 대해서 죄책감 가져라. 그래 너 죽지 마라. 그거예요. 너 죽지 마라. 너 포기하지 마라. 네가 내 운명과 내 인생을 모두 책임지는 거 아니다. 너 열심히 살아라. 너 열심히 살아라. 네가 못 이긴다고 꼭 실패하는 건 아니다. 다시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물론 이렇게 읽으면 쉬워요. 그러니 세상에 지지 마세요. 이러면 쉬워요. 쉽죠. 늘 기도하세요. 아까 읽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 쉬워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믿음 좋기는 어려워요. 괜찮아요. 괜찮다 그러면 가서 정말 괜찮으면 안 돼요.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가 만드는 건 결국 죽음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승리를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그 결국을 그 약속을 우리의 운명으로 예수 안에서 쥐고 계시니 걱정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자책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살 수 있죠. 좀 늘 언제 뭐 잘하래요?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주일이 되면 다시 나오세요. 다시 나오세요. 그리고요, 고개 숙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또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도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나이가 들면 확실히 나아져요. 점점점점 나이가 들고 점점점 더 많은 것들을 체념하게 되는데 신앙도 자기 모르게 커요. 커요. 왜? 세상이 거짓된 걸 알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다음이 고린도 전후서 다음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이런 귀한 말씀으로 결론이 나요. 308페이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께서 열매 맺으실 거예요. 우리 혼자 하는 거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이란 자책을 없애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우리의 존재 결국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잠시 사는 세상에서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보이신 부활의 권능과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저는 그 수고를 뭐라고 정의했죠? 우리의 못난 것이 우리의 실패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다. 아멘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부활의 승리로 우리 모두의 운명을 예수 안에서 묶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해와 지식과 성의와 헌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며 우리의 못난 것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사 주어진 하루하루를 범상하고 별것 아닌 일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수고하는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